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풍성한 소망을 품어 게으르지 않으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결국 영원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과 그리고 소망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이런 구체적인 조건들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과 삶의 모든 대가들을 지불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성경의 이러한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 더 분명하고 크게 보이게 되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실한 믿음과 인내와 그리고 순종으로 그 길을 가는 자들 안에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취되고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치열한 삶을 감당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내용이 채워지지 않고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결코 확고해지거나 확증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리를 올바로 배우고 확신하는 데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랜 인내와 견딤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멈추어 설 수밖에 없듯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리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믿음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멈추어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맹세를 말씀하면서 이 약속과 맹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진리가 우리에게 더없이 견고한 소망이 되어주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속하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생생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에 새겨져 있어야 어떤 일이 있어도 게으르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분께서 맹세할 더 위대한 자를 아무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따라서 맹세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확실히 너에게 복을 주면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면서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당사자는 바로 아브라함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첫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대표적인 성취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12장에서 25장에 걸쳐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과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서 4장 9절은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자,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그를 소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까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교훈을 찾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해야 믿음의 길이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성도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이나 인내가 아닙니다. 바로 그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 안에서 그를 통해서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발견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약속을 맺으셨다는 사실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심으로 그 약속하심에 대한 강력한 보증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대체 어떤 신이 보잘것없이 평범한 한 인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에게 맹세까지 해 주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이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그의 생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과 어느 날 대면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전혀 아브라함이 원한 적이 없었던 미래적인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대단히 당황스럽고 도무지 이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자신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복을 주겠다,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깊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등을 떠밀리다시피 하면서 가나안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미덕을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던 때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문명이 꽃피우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건축술을 자랑하고 이미 벽돌을 구워서 건물을 짓고 채색 도자기를 만들고 대단히 웅장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문명이 활짝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우상의 신들이 만들어져서 이 우상 종교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있던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종교를 양산해내고 있던 그런 지역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신의 존재는 굉장히 익숙하고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약속과 맹세를 하면서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결단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인정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침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그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며 그의 인생을 그렇게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버리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이유입니다. 내가 너를 창세 전에 택했고 내 자녀 삼았으며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나는 네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고 맹세하시면서 그렇게 네게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 버린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든지 결국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전생애 속에서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계획을 이룰 것이니 너는 나를 의지하여 내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맹세를 할 때는 맹세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다짐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때 맹세의 대상은 맹세의 당사자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존재에게 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이 힘있고 강한 존재에 의해서 보응을 당할 것까지를 각오하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과 맹세를 하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3절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고 약속하신 것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이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파기되거나 변경될 수 없고 반드시 이행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 관해서 잘 알지도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지도 않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약속과 맹세를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맹세나 약속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이나 맹세 따위가 필요 없으신 그분은 완전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를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낮추어서 연약한 인간을 배려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과 맹세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전능하고 완전하신 존재께서 약속과 맹세를 해 주실 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뜻을 이렇게라도 나타내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빠가 어린 꼬마와 약속을 합니다. 아빠는 분명히 아들에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줄 마음을 이미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꼬마가 자꾸 아빠의 말에 의심을 합니다. 아빠가 그것을 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을 내미는 거죠. 자, 아빠하고 약속을 하자. 약속을 할 이유가 없지만 아빠는 이미 그 아들에게, 꼬마에게 그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있지만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실감을 하지 못하고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꼬마에게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아빠가 너에게 그것을 준다, 약속하고 손가락을 거는 거죠. 내가 반드시 그렇게 그 약속을 모두 이룰 것이니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과 인내로 내게 주어진 너를 인도하는 그 길로 행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설득하시면서 그를 강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서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들고 신앙의 회의가 때때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 자신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의지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나 무의미한 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의 나의 모습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때로 그 마음이 희미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한 가운데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것이 희미하고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믿음이 출발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모든 것이 뚜렷해지고 선명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과 그 맹세를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뒤를 돌아서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나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를 언제나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인생을 지나가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는 성경 속에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나에게 맹세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진리 속에서 대면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때로는 깊은 찔림과 책망과 교훈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입니다. 그 약속하심과 우리에게 하신 맹세를 놓쳐버리거나 망각해 버리면 우리는 결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신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라고 말씀한단 말입니까? 아들을 죽게 한 장본인들, 그 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아들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 주기를 기뻐하시는 이런 역설적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신을 우리는 이 우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했기에 그에게 어떤 공로나 남다른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날에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제적인 축복의 선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어느 날 큰 돈이 많은 세계적인 대부호가 당신을 딱 지목해서 내가 당신에게 수천억을 기증하겠소. 아니면 내 큰 기업의 회장 자리에 당신을 앉혀주리다 라고 여러분에게 제의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게 웬일이냐? 나에게 어떻게 이런 행운이 대박이다. 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일까요? 왜? 라고 물어야겠죠. 잠깐만요. 아니, 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저를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를 당신이 어떻게 안다고? 당신이 누구이시고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에만 열광을 합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호처럼 외우고 목판으로 만들어서 집에 사무실에 걸어둡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거할 땅을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와 마음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브라함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내일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영원한 미래의 성취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의 모습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과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이겨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언제나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만 되는 매우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같은 약속과 맹세는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오래 참고 나서 그가 약속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맹세가 그에게 이루어지기까지 긴 시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가혹한 시험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한 이후에 마침내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의 태에서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후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그 극 영적인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비로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된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바칠 때의 그의 심정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아브라함의 투철한 믿음에서 비롯된 생각은 바로 그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 안에서 빚어 가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죠?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도록 그를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약속을 받을 자들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신실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갈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안팎을 깎고 다듬고 훈련해 나아가시는 일을 신자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뢰와 완전한 복종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을 견디고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의 인생의 그 긴 시간들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의 믿음이 만들어졌고 이내 그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위대한 약속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이 모든 것을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들 그리고 환경들을 통해서 빚어집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희비애락의 숱한 감정을 느끼게 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교만했던 우리의 자아가 무너져 내리고 변화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가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 펼쳐질 때 인간의 편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오래 참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뜻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며 결국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진정으로 기뻐하게 되며 감사하게 되었는지 이제 한평생을 살고 주님을 배울 날들이 다가오게 될 때 오직 한 번뿐이었던 인생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평생의 나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나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더없이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 마지막을 신자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의 궤적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흔적처럼 남기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맹세까지 하시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위대한 자를 따라서 맹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맹세는 그들에게 확증을 위하여 모든 반론의 끝이다.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그분의 의지에 변할 수 없는 것을 더 많이 보이기 원하시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맹세는 매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맹세를 할때그 진실성과 확실성 그리고 신뢰성을 위해서 자기보다 높은 분, 중요한 분을 모시고 그 앞에서 맹세의 보증을 삼았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맹세를 어길 경우에 십계명의 삼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했단 말입니다. 또 종종 이방인들과 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는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최종적인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으로 모든 분쟁을 종결시켰던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맹세가 갖는 의미가 강력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이렇게 진실성과 그 약속의 순수성을 위해서 드러낼 수 있는 최상의 방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맹세라는 방식을 통해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결코 불변함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보증으로 삼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를 히브리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맹세와 약속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맹세를 일방적으로 그를 통해서 성취해 나아가셨듯이 이제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세워주신 그 영원한 약속 또한 절대로 변치 않는 것임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과 맹세도 그렇게 성실하심으로 모두 성취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의 약속에 대해서는 어떠할지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증표를 삼고자 하는 의도가 이 히브리서의 성경 속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불변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불변성을 맹세를 통해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이제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8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두 일들을 통해서 도피했던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소망을 붙잡도록 강력한 격려를 가지고 있도록 그것을 견고하고 그리고 확고한 영혼의 닻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휘장의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를 위한 선구자인 예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다.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 속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란 바로 약속과 맹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맹세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내신 이유는 아브라함만을 위하심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던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히브리인들과 그리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약속과 맹세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소망,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궁극의 영생에 대한 그 약속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핍박과 불이익과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된 소망과 큰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의 궁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인들에게 그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공의적 심판을 쏟아부어 십자가 위에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다시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이 궁극의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직 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맹세를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 맹세는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영생의 약속과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우리의 이 소망은 마치 영혼의 닷, 앵커,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닻으로 비유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닻은 풍랑이 몰아닥친 항구에 배가 파손되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그 배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닻이 내려져 있는 배는 절대로 태풍과 풍랑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영혼은 견고한 닻이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 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이에서 비롯되는 영생에 대한 흔들림 없는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닻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박약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맹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아브라함의 그 영혼에 닻을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맹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영혼에 절대 흔들리지 않은 여호와의 닻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을 또다시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으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과 맹세의 닻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도 그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긴 여정 속에 숱한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침체에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절망과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기보다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때때로 신앙이 좌초하기도 하고 난파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견고한 닻에 의해 고정되어 있어 비바람과 풍랑이 칠 때 다소간 배가 파손되고 돛이 부러지는 일은 일어나도 절대로 배가 깨어지거나 가라앉거나 떠내려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고한 닻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서진 배는 풍랑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떠내려가버린 배는 그래서 바다 밑에 깊이 침몰해버린 배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우리의 영생의 보증이시며 흔들림 없는 영혼의 닻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영원한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전무후무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사명을 감당해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두주자가 되셔서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으며 그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모든 뒤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씻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흔들림이 없는 불변하는 영혼의 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는 것은 이 악하고 죄악된 마지막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 주는 중심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곧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결코 세상의 풍랑에 휩쓸려 침몰하거나 그 영혼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거나 그를 놓쳐버리는 자는 결단코 장차 임할 모든 환란과 핍박을 죄악의 치명적인 모든 유혹들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닻은 그리스도에게 견고하게 내려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닻이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십자가를 흥건히 적신 피로써 쓰신 그 구원의 맹세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우리들에게 반드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어떤 가운데서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시편 37편 24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도가 흔들립니까? 왜 낙심하게 되고 의심과 회의의 절망에 사로잡힙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로써 쓰신 그 맹세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과 맹세와 무관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지 않은 채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삶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도의 위험이 크고 숨막히는 핍박과 박해의 환란의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에 더 가까운 자들이며 그것은 우리의 삶과 그 열매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바임을 증언해 주면서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함과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과 맹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이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고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오늘의 이 모든 어둠의 날들을 기꺼이 살아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보증이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궁극의 소망을 품고 빛과 소금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과 맹세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그 맹세를 바라보고 인생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힘겨운 날들을 이겨내십시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원래 힘든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친필로 쓰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갈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과 당신의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애환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나누면서 그리고 저마다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으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약했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를 붙들어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였습니다. 그의 영혼의 벽보에 붙여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그는 그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한없이 약하고 쉬 무너지고 언제나 근심하고 염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과 맹세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이 땅에서 복주고 복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마침내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궁극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다한 그날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될 것이라는 이 궁극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자가 걸어가야 될 그 좁은 길을 오늘도 이 땅에서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맹세는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게 하십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과 맹세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눈물을 삼키게 만들고 마침내 그 길을,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맹세는 우리로 하여금 궁극의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는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들은 모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궁극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만이 그 영혼의 닻같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와도 절대로 파손하거나 떠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그대의 영혼의 닻은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아무런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영혼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이 되십시오. 썩어지고 버려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이 약속과 맹세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이끌려 인생의 남은 항해를 잘 마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